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 저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많이 별로 뭐 안다고 우리 생각했었는데요. 오늘은 길가밭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길가밭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게 길가밭입니다. 그 영역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요. 그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눈으로도 못 봐요. 귀로도 못 들어요.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 했어요. 이런 걸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이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얘기해 놓은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인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적이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를 앙망하는 자, 아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핵심이 뭔가 하면요.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은 아까 내용과 좀 달라요. 아까는 이사야 64장 6절에 4절에는 뭐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를 더 붙였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 내용을 바울이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하네. 64장 4절을 인용했으면 그대로 인용하지 왜뭘 붙이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자, 저기 보면 제가 요약해 놨잖아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데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네. 하나님이 백성들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겉으로는. 자,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뭐라는가 이런 거예요. 여기 사람들 못 깨닫게 해. 못 듣게 해. 그런 의미라고요. 아, 겉으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이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유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인용해요. 어디서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 와요.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에 본래 참 뜻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6장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사야에서 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이 백성들 눈도 가리고 귀도 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 듣지 못하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지금 한 얘기가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타락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내가 눈을 안 열어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안 열어줍니까? 사실은요, 안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눈이 감겼다는 뜻이에요. 범죄함으로, 완악함으로 눈이 안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랬다 하지 않고 내가 눈을 안 열어줬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신다고. 자, 이때까지만 해도 까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패망되고 그때까지는 내가 눈을 닫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정결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돌아오면 눈이 열릴 텐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장 9절 아까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깨닫지 못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은 과거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 보여주는 시대다. 그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지금 인용해 온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될 부분은 자, 지금 이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열리도록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눈이 닫혀서 알라 해도 몰랐고 들을 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감춰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이미 보이셨대요. 근데 여러분 보셨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미 보이셨대.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겁니다. 말씀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일을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려줬다는 거죠.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 먹어야 되겠죠, 이제. 예, 그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우리가 찾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자,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는데, 자, 왜 자꾸 이 말을 자꾸 인용해 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는 뭐라고요?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아요. 전진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비유 중에 근간이 된다 얘기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다른 비유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바로 열리는 관문이에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자, 과거의 의인들,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이게 듣고자 하는 거, 보는 거, 보고자 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이걸 안 열어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훌륭하지요? 구약의 의인들이 훌륭하지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이 열려있는 내용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해도 안 됐고 듣고 싶어 해도 안 된 건데 내가 지금 엄청난 것을 내가 지혜를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그 시대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춰져요. 자,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에게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해변인데요. 갈릴리는 호수예요. 큰 호수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다라 그래요. 근데 바다는 소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금기는 없어요. 민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쫙 몰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든지 바다에서 얘기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를 하나 대놓고 거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둘러앉으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무리들이 쫙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아가지고 배에 올라 앉아가지고 뭐라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먼저 지금 10분인 자의 비유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건 지금 생략한 겁니다. 2절에 지금 사람들이 앉으니까 3절, 4절, 5절에 10분인 자의 비유를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9절에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예수님께 알듯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좀 직선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알아듣듯 못 알아듣듯 얘기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여기 너희는 누구지요? 제자들이 요 지금 모여있는 요 제자들 저희에게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수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런데 듣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다시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릴 것이 막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못 알아듣게 한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구별해서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알쏭말쏭하게 얘기해놓고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 씨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중요한 핵심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정말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보고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선지자와 의인들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무리들은요 지금 온 사람,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요 예수님 지금 시대에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어도 지금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듣는 이 내용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못 알아듣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알아듣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비유는 머릿속에 있어요. 가서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제자들은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내게 한 얘기입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걸 지금 제자들은 묻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냥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좀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고 내가 뭘 얘기하는지 내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성경 얘기하면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거 들어도 전혀 자기한테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내용은 잘 알아.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성경을 봐도 못 본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지금 이 씨뿌린 자의 비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월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듣고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지요. 그 왜 그럴까?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마음밭이 뭐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클릭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어떤 태도나 자세가 지금 놓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라고요? 이 씨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듣긴 듣는데 지금 알쏭말쏭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를 말해요. 우리라고 해서 천국의 비밀을 지금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성도일지라도 천국의 비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줬으면 우리가 깨닫고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면 구약의 의인들이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한 거 그 사람은 못 들어서 못 풀렸는데 우리는 그게 주어졌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 이 비밀이 풀어질 가능성만 붙들지 마시고 풀려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어져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비밀이 풀어질 가능성만. 언젠가는 열리겠지. 이건 안 돼요. 지금 빨리 열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가능성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깨닫는 그 비밀을 깨닫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따름이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가능성 차이는 어디서 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 삶에 적용해요. 어떤 사람은 듣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냥 거울을 보고 그 당시에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원상태로 돌아가. 그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그거는요, 물이냐 제자냐 그 차이예요. 무리들 같은 신앙 형태냐 제자들과 같은 신앙 형태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들도 몇몇이를 배고 밥을 먹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무엇이 차이냐는 거죠. 자, 봅시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근데 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내가 다시 얘기할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 말 듣고 싶어하고 갈망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내가 한 말에 거해야 돼. 그리고 거하면 내 제자가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옵니다. 말씀 듣습니다. 근데 들은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분 그래요. 뭐 목사님 설교한 내용 뭐 적용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죠. 예. 뭐 목사님 얘기 다 알아요. 뭐 굳이 적용할 거 있나요? 나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제가 이제 고쳐야 될 내용이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 말을 듣지만 그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거 말 듣고 거하지 않으면 무리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은 열심히 듣고 뭐 컨퍼런스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유튜브도 열심히 들어요. 근데 거기서 말한 대로 안 살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시하는 길대로 안 살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말씀을 그냥 깊이 있게 설명을 해서 자기가 비춰지도록 또 성령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깨닫고 고치는 사람은 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듣는데 그냥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비유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무리들이냐 제자들이냐 차이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삶의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사는 사람은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제자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자, 요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얘기해요. 요렇게 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깨달아 듣고 그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에요. 참된 자유가 와요. 평강이 와요. 승리가 와요. 근데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보면 말은 듣는데 그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그 믿고 따라오는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도 강력하게 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몰라. 삶이 변하지도 않아. 삶에 안식도 없어. 승리도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참 평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강이 있고 승리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뭘 그 이유는 뭐라고요? 차이가 뭐라고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자신을 비춰보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내게 들어와 있고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 핵심입니다, 이게. 예, 요게 아주 자세히 핵심이에요. 요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정의대로 볼 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또 말씀합니다. 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봅시다. 무리들, 제자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듣기는 잘 들어요. 제자들은요,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요. 구분되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2절서부터 9절까지 저 무리들에게 내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완악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마음이 굳어진다고 표현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자, 우리의 신체 중에 제일 많이 굳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발 뒤꿈치요. 거기는요, 뭐 뜨거운 게 닿아져도 못 느껴. 제일 민감한 데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귀잖아요. 우리가 탁 하고 막 물려가잖아요. 아주 민감해요. 자, 그래서 마음이 아주 겸비하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면 살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아, 요게 예리예리한 그 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게 상처를 입었다 합시다. 화상을 입었다 합시다. 그러면요, 찬바람만 쏘도요, 아파요. 쓰라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기 발뒤꿈치처럼 굳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양쪽에 초록색하고 조금 좀 저 밤색 비슷한 거 색깔 있죠? 예, 아, 저거 틀리네요. 하여간 조금 그래요. 자, 이쪽 색깔하고 이쪽 색깔 다르죠? 자,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인데, 자, 우리의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쪽은 뭐라고요? 사망의 영역이에요. 평안의 영역.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요, 생명과 평안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망적 영역으로 자꾸 확장해 가야 돼요? 생명과 평안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돼요? 네, 생명과 평안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요 네모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사망 쪽으로도 묻어져 있고요. 생명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현재. 자, 그래서 마음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 또는 자아상 혹은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마음을 딱 주장해요. 그리고 저 사각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우리의 마음의 틀이에요. 내 마음의 이게 한계예요. 이게 딱 이렇게 있어요. 이게 틀인데 저걸 지금 다 사람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저 틀이.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림을 저 중간에서 그렸어요. 근데 마음이 사망 쪽으로 있는 마음에도요, 우리가 그런 쪽에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기 손해나는 거 안 해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어두워도 어떻다고요? 손해나는 거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약 같은 거 안 해요. 마약하면 망한다는 거 알잖아요. 안 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어두운 영역도 어떻다고요? 더 어두운 것을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밝은 쪽에, 이 진리 쪽의 영역에 우리가 예를 들면 치유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영역을 내가 이해를 안 해, 안 받아들여. 그럼 그게 생명과 평안의 영역인데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들이 그걸 거부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서 저 영역을 확장시켰어. 그 치유를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들에 치유가 있지. 그 치유를, 하나님이 치유 은혜를 주셨지. 이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확장을 넓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마음틀 안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게 지금 우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영역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생명과 평안의 영역도 마음이 열려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요로 넘어가야 돼요. 생명과 평안 쪽으로 마음이 넘어가야 돼요. 저 사망 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역에 들어갔어도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두운 영역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이 영역으로 자꾸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어두운 쪽에 있지 말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쪽에도 열려 있고요. 어두운 쪽도 우리는 거짓인데도 진리인 양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저 진리가 말하는 쪽으로 틀이 넘어가야 되고, 그 틀이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 비춰주시는데, 그 마음문이 틀이 점점 넓어져서 그 영역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의 핵심이에요. 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잘못된 틀, 이걸 마인드라 그러는데, 누스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게 딱 고정돼 있어요. 안 바꾸려고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못 누려요. 그래서 그림이 지금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제시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아까 2장 9절을 얘기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건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와 있어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에도 그 진리들이 와 있어요. 근데 내가 혼의 영역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넓어져서 여러분들에게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씨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땅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대전제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사망 쪽으로 가지 말고 생명과 평안 쪽으로 가고 넓혀야 돼요. 틀을 자꾸 넓혀야 돼.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자, 거기에 대한 잠깐만 요약할게요. 자, 길가 밭은 말씀을 듣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구원본밖에 썩 뺏어버려버렸어요.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근데 겉으로만 받아요. 가시떨기는요, 말씀을 들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염려와 재물 뭐 이런 것 영향력 때문에 못 가요.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그리고 좋은 땅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 뒤에 보면 받아.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세 밭 다 어떻게 해요? 듣기는 열심히 들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곳은 어디예요?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요, 나는 길가야,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야, 나는 좋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모두 다 이 네 가지 밭이 안에 있어요. 어떤 영역은 길가밭이에요. 어떤 영역은 돌밭이에요. 어떤 영역은 가시떨기고요. 어떤 영역은 여러분 좋은 땅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나는 좋은 땅이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네 밭이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길가가 있는 영역은 어떻습니까? 그 영역은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못 들어요. 못 깨달아. 돌밭의 영역은요, 막 기뻐해. 근데 시들해져. 오래 가지 못해. 가시떨기는요, 듣긴 듣는데 항상 이 머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세상 염려, 돈, 근심, 걱정 여기에 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으로 밀고 거해야 되는데 이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어떤 영역은 여러분이 깨달았어. 비춰졌어. 그래서 그 영역은 여러분이 추구해. 거해. 그럼 그 영역에 열매들이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밭을 어떻게 해요?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바꿔가는 방식들이 달라요, 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진단해 볼 때 나는 이제는 예수 믿어서 좋은 땅이야. 나 성령 받아서 좋은 땅이야. 그거는요, 일부에 해당돼요. 일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저렇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이제 길가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인데 길가밭만 좀 차이가 있어요. 저기 알이 아니고요. 새알이 아니고 씨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길가밭은요, 표면이 딱딱해가지고 씨를 뿌려도 안 들어가. 다른 데는요, 딱딱하지 않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유독 길가밭이 참 문제인 거예요. 길가밭은 아예 이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원수에게 열린 문, 오늘 길가밭 얘기하잖아요. 원수에게 열린 문이 뭔가 하면요, 자연적인 열매가 없는 것은 그냥, 자, 제가 너무 빨리 나갔네요. 자, 원수에게 열린 문이 있는데 이해하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적인 현상, 뭐 직장이 없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몸이 좀 뭐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역에.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는 내가 태만하고 게을리고 그래가지고 일하러 안 가. 그럼 열매가 어떻게 오지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혹은 내가 운동을 안 해. 그럼 몸이 안 좋아지겠죠. 이게 자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영양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약해지겠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 그럼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거는요, 자연적인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초자연적 열매가 없어요. 저거 말고 저런 거 여러분이 다 잘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없겠죠? 네. 아니, 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뭐 불이 난다든지. 아, 그렇게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갑자기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무너졌다든지. 아, 진짜 아주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우리 알잖아요. 아주 애를 쓰는데 부지런히 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안 돼.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건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라고요? 원수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없어요, 열매가. 우한지고 있고 손해가 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런 게 바로 초자연적인 열매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바로 원수에게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이런 상태가. 누가 보아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안 돼. 안타깝죠. 그게 뭐라고요? 요 길가마치. 길가마치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영향을 못 줘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얘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는 열심인데 들어가지를 않아. 뭐 때문에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문이 열리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차단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자체에 완악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완악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반응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도 에이, 그렇게 되겠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던데 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냥 뭔가 즐겁지도 않아. 뭐 기대되지도 않아. 뭐 들을 생각도 안 해. 요 상태가요. 지금 마음이 완악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뭐 실패를 당했다든지 뭐 관계가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간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요? 완악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걸 여러분이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그걸 얼른 깨뜨려야 돼요. 네,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계속 가면요. 점점 더 완악해져요. 그래서 무슨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무슨 약속을 줬잖아요. 그러면 에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겠어? 뭐 이런 식. 저 사람들이 왜 저래?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 스스로가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악해진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완악해진 게 아니라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타락할 때부터 마음이 원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타락한 이후의 마음을 원마음이라 그래요. 원래 마음은 또 따로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지금 태어나면서도 그 마음이 기틀이 있어요. 여기에는요. 좀 이제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원래부터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략하고 자꾸 바꿔가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점점 굳어지죠. 자, 그래서 완악해지거나 완고해지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쓴뿌리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여기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해요. 세상 사랑, 쾌락을 추구 이런 내용은요 마음이 굳어져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쪽에 초점이 있으면요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두 번째는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인색한 거 육체를 심는 건데 제가 성경 구절만 얘기할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두는 게 뭐예요? 물질이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나 이웃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그래. 이런 것이 뭐라고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도 썩어지는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도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살면 점점점 영적으로 굳어져요. 여기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것만 따라가는 거죠. 내가 즐거운 뭐 낮잠 자고 뭐 TV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뭘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미루고 이렇게 그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단의 방해가 많으니까 잘 안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하지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편한 데를 가고 싶어. 그게 뭐라고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를 안 굴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깨뜨려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떻다고요? 점점 완악해져요. 그렇게 됩니다. 왜? 사단이 가만 안 놔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나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게 자꾸 다른 데 관심을 줘요. 그래서 완악해집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40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점점 밀어내지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조금 이제 살만해.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이러는 거죠. 뭐 사람 관계 유지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문이 열리는 이유는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지금 영적인 실상이에요. 지금 어둠의 세력은요, 지금 두루다녀요.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누구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삼켜놨기 때문에 뭐 건들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근신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죄의 문제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을 낸다. 자, 분을 낸다. 그러면 분은 뭐 우리 감정적인 어떤 영역이에요. 근데 분을 내서 죄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분이 죄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27절에 자 이렇게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로부터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틈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장소를 줘요. 마귀에게 우리의 영역을 내놓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마귀가 들어오도록 장소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영역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갑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요. 또 이상하게 들으시네.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죄를 지어도 갑니다. 저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아니 예수님의 공로가 그렇게 크다고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큰 죄 안 짓는다 그러죠. 작은 죄는 짓죠.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럼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질 거예요 지금. 예, 남에게 큰 손상을 주는 죄는 안 질지라도 하여간 뭐 남을 미워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시기 질투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깎아내린다든지 뭐 이런 일을 우리 무수해요.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렇지 여러분? 예. 이게 다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안 할수록 마귀의 공격이 안 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점령해요. 그래서 뺏어가요. 도둑질하고요. 뺏어가고 죽여요. 여러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요. 그리고 죄 지으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점령해요. 그래서 망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예. 그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여러분의 이 문을 열어서 그 놈이 들어와서 점령하도록 두는 거예요. 와서 거하도록.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아니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멀어진다고요. 이 사람이 자꾸 멀어져서 어떻게 해요? 점점 굳어져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로 가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려. 분을 내서 죄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며 이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예를 쭉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게 문이 열리는 이유가 마음 자체가 문제예요. 뭐가요? 완악하든지 동기가 문제다든지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문을 열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뭘 무지하지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문이 열려요. 이 영역은 호세아서 우리가 4장 6절 내용을 많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없어 망한다고 얘기를 주로 강조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진리를 몰라도 망해요. 영적인 진리를 몰라도. 여러분, 치유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여러분이 그걸 붙들면 치유가 일어나지요. 근데 그 영역을 모르면 당해요, 그냥. 이런 영역도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악해지고 동기가 안 좋고 죄도 자꾸 허용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다가 와보니까 예전에는 말씀 듣고 좀 은혜를 입었었어. 좀 청소가 됐는데 이 와보니 주인이 없어. 주인이 예수님이 계속 거기서 가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마귀가 아, 이 집이 깨끗하네. 들어가자.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 데리고 와. 이러면 이제 심각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이 정결케 되어 가는데 서서히 어떻게 하고요? 완악해진다든지 죄를 자꾸 짓는 것에 점점점 용감해진다든지 혹은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생각을 안 해. 진리를 자꾸 알아가야 승리하는데 그래도 안 해. 이렇게 되면 결국 저렇게 돼요. 당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문이 열리는 이유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래요. 완악하거나 동기가 안 좋거나 죄를 짓거나 계속 죄를 허용하거나 그럼 하나님은 그거는 문제 삼지 않지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해요. 그다음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마귀한테 문을 열어줘요.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는데 그렇게 안 하면 무리같이 된다고요. 제자들이 안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난 여기 거하리라. 이렇게 다잡아먹고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지고요. 옥토밭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안 살면 굳어져요. 길가밭이 어떤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가밭이 안 되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길가밭은 철저히 거부하십시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